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석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큰 제목이 뭐냐면 화평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1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2번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한 편을 준비했는데 이게 무진장 길어요. 그래갖고 반을 뚝 잘라가지고 1편, 2편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눠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5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53장까지를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들었는가 하면 고난받는 종, suffering servant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한 이야기를 종의 노래라는 표현을 우리가 같이 썼습니다. 결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suffering servant, 그 고난받는 종이 우리는 다 알아요. 누군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54장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고난받는 종이 노래를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부자의 무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는 물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속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과 구속의 그 열매를 54장에 들어와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속의 그리고 회복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설교를 같이 듣도록 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아, 그 이방인들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절에서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노래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크게 외쳐라, 기뻐하며 외쳐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노래해라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쫙 부고 무릎을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뭐 학교주기 땡땡땡 부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막 외쳐 부르는 거예요. 그냥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 고난받는 종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노래가 이방인들에게도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한 8분 정도만 졸면 안 됩니다. 무진장 중요한 이야기를 언제 좀 길어야 제가 보통은 1분, 2분 하는데 오늘은 한 8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이 안 되면 오늘 설교도 그렇고 다음 주 설교도 막 헷갈릴 수 있어요.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1절, 야 1절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예요. 그러니까 출산하지 못하는 한 부류의 여인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그랬으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이렇게 두 그룹을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보지 못했던, 출산하지 못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방인들, 즉 출산해보지 못한 여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왜 8분까지라고 했는가 하면 출산해 보지 못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 그 출산해 보지 못한 여인들에게 기뻐해라 외치면서 소리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심지어 보수 진영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 교수님들조차도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논하지 말고 누구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은가 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면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일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왜냐하면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54장 1절하고 비슷하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코테이션 한 거예요. 인용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한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계속 한 8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것을 쓴 거예요. 그러면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성경 공부하는 것 같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이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를 가서 흔들어 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믿음만 갖고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원받는데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 게바의 이야기도 거기서 거론을 하죠.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 나는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었어.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은 형제들인데 그런 모습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야단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그 자막 4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애기 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고 남편 있는 여자가 있는데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남편이 있는 여인들보다 아기 더 많이 낳았어. 그 사람들처럼 너희는 이삭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혈통적으로는 이방인들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혈통을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5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출산하지 못한 여인은 아무리 많은 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집어치우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한다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상관없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저께 나바오 갔다 왔잖아요. 우리 영어 목회부 팀들하고. 여러분 나바오가 코리안하고 피가 조금 섞였을까요? 안 섞였을까요? 단은 아니에요. 나바오도 엄청 크기 때문에 그 클랜이 좀 다른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나바오인데 저쪽 하와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코리안 블러시 없어요. 그리고 그 뭐죠? 그 버스마크, 그 몽고 반점이라고 그러죠?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 있는 그 나바오의 나바오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 엉덩이에 그 파란색 반점 있죠? 그게 다 있어요. 아,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몇 년 전에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나바오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페이지에서 만났을 때 저한테 막 급하게 뭘 빨리 오라고 보여줄 게 있다고 전화기를 딱 꺼내더니, 핸드폰을 꺼내더니 확 찾아요. 그러더니 자기의 조상 그 외 지니얼로지 그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뭐 뿌리를 찾아서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피검사를 했대요 자기가. 근데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맨 밑에 0.001% Korean. 진짜로. 그래서 자기하고 나하고 Korean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의 혈통을 0.001%라도 갖고 있나요? 아, 그건 또 모르죠. 우리 저 옛날 고려 때 할아버지가 또 저기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셨는지 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우리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분명히 이방인이에요. 우리 유대인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영원한 언약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고난받는 종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쁨이어야죠.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죠. 기쁘시죠?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가 손 내려보십시오. 자, 다 내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얻은 기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남편이 생겼어요. 남편 없이 출산도 못 해봤던 이 이방인 여자한테 남편이 생겼어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절째,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조서의 휘장을 넓히며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녀가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특별히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어요.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을 뭐 구원의 언약,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신부가 된 결혼 관계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살려고 그랬는데, 아이 세상에 이, 아, 제 방송 영화 아닌데 재미를 위해서 자, 한 번만 쓸게요. 하나님이 신랑이신 하나님이 딱 보기에 아, 이 예팻네가 자꾸 옆집에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옆집 남자 만나는 거예요. 저쪽 동네 있는 남자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집 남자 저 집 남자 이 신 저 신 하면서 절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방 민족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안 한 거예요. 그 아내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내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포로 생활하는 거죠. 내쫓아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남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5절에 그것 때문에 열왕들이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실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열왕들이 보니까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놀라게 만드셨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돌아오면 교회는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그래서 교회는 신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처녀 비유도 하시잖아요. 그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쫓겨남을 당하고 이방인들은 택함을 받아서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얻는 기쁨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아서 남편을 얻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얼라를 많이 낳아요. 자녀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얻게 되는 기쁨을 갖게 되는데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이 여인에게 기뻐 외쳐라 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얻어서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남편이 있어서 자식을 낳은 저 여인보다 즉 유대인들보다 이 이방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을까요?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천들이 더 많이 있을까요? 우리 숫자로 따지면 당연히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있을 거잖아요. 더 많이 나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난번 고난의 종, 종의 노래를 이야기할 때 그 메시아에 대해서 결혼도 안 해보고 일찍 죽기 때문에 그의 씨가 싹 쓸어버리게 될 것이다. 멸절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53장 10절입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가 영원할 것이고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와서 54장에서 보니까 그 후손들을 많이 번성케 하는데 이방인 성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12명의 사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엔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예언하셨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은 다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재밌는 거는 선교사님들마다 자기네가 선교하는 데가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힘드니까. 거기도 땅끝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 라스베가스도 땅끝이다. 여기도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 동네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라스베가스가 땅끝입니다. 그러면 다 웃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럼 땅끝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웠잖아요.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안 가봤거든요. 예루살렘부터 복음 전해야 되는데 거기 못 가봤잖아요. 사마리아도 못 가봤어요. 저는 터키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래요. 그러면 저의 땅끝은 어디예요? 제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있는 그곳이 나의 땅끝이 나에게 맡겨주신 땅끝이다라고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이 땅끝인 줄로 알아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제가 들코네 이번에 EM과 함께 다녀오면서 가장 크게 후회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못 갔다는 거. 엄청나게 저는 후회였어요.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 장로님들 두 분 다 모시고 올 것. 토요 새벽 기도는 그냥 알아서들 하라고 그러고 한 장로님, 이 장로님 다 모시고 갈 것. 그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했어요. 여러분들, 아니 나 몸 아파서 차 타고 내리는 거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무개 권사님도 그냥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왜? 거기가 우리의 땅끝이 되고 우리에게 넓혀주시니까. 이것이 세 번째 기쁨이었어요. 바로 선교 사명을 알게 해주는 사명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실래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그리고 줄을 길게 해라, 말뚝을 견고히 해라. 내가 좌우로 퍼지며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이 장막터를 넓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선교할 때 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표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생활의 범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곳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계시는 바로 그곳이 그냥 나바오까지 갔다면 거기가 여러분에게 땅끝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나바오에서 다른 곳으로 연결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 곳인데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장막터가 아니에요. 다시요.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터를 넓히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넓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녀를 많이 낳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자녀요? 물론 육신의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되지만 영적인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녀들을 낳아야 될 때입니다. 그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 건물 잘 짓고 조명을 번쩍번쩍 해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편안한 자리를 위해서 교회 건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어떨 때에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어떨 때에는 로마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 고넬료의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거기는 3,000명 없었어요. 거기는 1,000명이 아니에요. 거기는 100명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처박으셨어요.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로마 군인에게 감옥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이 성창을 해서 그 사업의 팽창함을 말미암아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런 거 아멘 해도 돼요. 아멘. 근데 어떨 때는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그 망한 가운데서 곤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순간에 만나게 하신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나의 아픔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가 몇천 명이 되느냐 몇백 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선교사를 받은 나라 중에 선교를 받은 나라 중에 선교사를 아주 열정적으로 파송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교회는 자립하고 독립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미국도 선교사님들이 온 거죠. 유럽에서 선교사님들이 온 거잖아요. 청교도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북장로교, 남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를 한국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멘 하셔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요한이가 보내준 글 중에 앞에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읽지 않았습니다. 요한이가 자기 갔다 왔던 그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건 번역을 한 겁니다. 이번 선교 여행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시간이었습니다. 요한이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같이 갔던 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바호 사람들까지 다 보고 얘기한 거예요. 서로의 배경과 문화, 성장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예배의 마음과 신앙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부르든 그들이 부르든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기쁨이 있으신 줄 아십니까? 언제 기쁨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자녀를 많이 생산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입니까? 바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선교를 감당할 때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복음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